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안녕하세요. 군사 돋보기입니다. 얼마 전 우리 한반도의 동해에서 러시아, 북한과 함께 보스토크 2022 훈련의 일환으로 미사일 발사 훈련과 이를 탐지 및 추적하는 훈련을 진행하려는 정황을 보이는 중국에서 스펙상으로는 우리 한국에게 또 하나의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을 만한 무기를 선보였죠.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 H-20 시작의 형상과 풍동시험 장면이 공개된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인 2021년 4월 20일 주류 언론 매체인 이스트데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스텔스 무인 폭격기 플라잉 드래곤2는 비행속도, 전투 반경, 폭탄 탑재량, 스텔스 성능 모든 면에서 미 공군이 개발해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인 B-21보다 조달 비용과 수명주기 비용이 저렴하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타임즈 매체에서는 지난 2022년 7월 8일 중국 국영항공산업공사 AVIC 산하 중국비행시험연구원 거핑낭 요원의 서기를 인용해 중국이 중대한 전략적, 역사적 의미를 가진 항공기의 비행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항공기는 H-20 전략 스텔스 폭격기일 수 있다는 추측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H-20은 스텔스 폭격기이며 천조국의 본토마저도 노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기체 형상이 풍동시험을 진행 중인 기체와 같다면 과연 스텔스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리 대단한 항속거리가 나올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들의 발표가 정말 사실이라고 쳤을 때 우리 한국군에서는 이를 막을 수 있을까요? 혹시나 주변 국가 중 어딘가에서 우리에게 스텔스 전투기, 스텔스 폭격기로 공격을 감행한다면 우리는 이를 막을 카운터 스텔스 기술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나 역시 우리 한국군에게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H-20과 무인 스텔스 폭격기에 대항하듯 중국의 플라잉 드래곤2가 발표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2021년 4월 27일 우리 군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찾는 레이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연구되어 오던 우리 스텔스 전투기 탐지 기술이 어떤 형태를 띌 것인지 밝혀진 것인데요. 오늘은 중국의 스텔스 무인 폭격기에 대항하는 우리만의 자체적인 카운터 스텔스 전술을 살펴보고 이것이 다른 나라에서 연구되어 오던 카운터 스텔스 전술을 참고해봤을 때 얼마만큼의 효용성을 가지게 될 것인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의 전략 스텔스 폭격기 H-20은 미 공군의 B-2를 넘어섰다. 중국이 이야기하는 H-20은 스텔스 전략 폭격기로서 괌과 사이판, 파푸아뉴기니 근해를 연결하는 가상의 선인 제2도련선과 그 너머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의 서방 군사 전문가들도 이 H-20이 미중 전략 경쟁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H-20이 하와이 미 공군기지까지 은밀하게 폭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최근 공개된 H-20의 형상은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수직꼬리 날개를 눕혀서 H-20을 전익기에 가까운 형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수직꼬리 날개를 세워 기동성이나 비행 성능을 향상시킬 수도 있는 가변형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H-20이 공대공 전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6세대 전투기로서 개발되는 것도 아닌데 이처럼 유사시 수직꼬리 날개를 들어올리도록 설계된 이유는 아무래도 플라이바이와이어 등의 비행 제어 시스템만으로 전익기 형상 H-20을 통제하기 어려워서일 확률이 높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중국군의 스텔스 폭격기 설계 사상이 미 공군의 스텔스 폭격기 B-2 스피릿의 설계 사상과 다르고 의외로 H-20의 비행 제어 시스템에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일 것입니다. 중국의 스텔스 무인 폭격기 플라잉 드래곤2의 스텔스 기능을 개발한 중천 비룡 유한 공사는 이와 같이 밝혔는데요. 기체 90% 이상의 복합 재료를 채용하고 기체 표면에 전파 흡수 재료를 깔아놓았기 때문에 레이더 전파의 반사율을 매우 낮출 수 있습니다. 스텔스 무인 폭격기 플라잉 드래곤2는 레이더도 미 공군 F-35가 탑재한 ANAPG-81A4 레이더와 비슷한 확산 스펙트럼 통신 기술을 채용하고 있어 적에게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모로 플라잉 드래곤2의 형상은 미 공군의 스텔스 폭격기인 B-2 혹은 B-21의 형상과 어느 정도 많이 닮은 가오리 형상을 취하고 있어 미 공군을 철저하게 의식해 만들어진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데요. 플라잉 드래곤2는 이를 개발한 중국 측의 말에 의하면 미 공군이 개발하고 있는 B-21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보다 조달 비용 및 수명 주기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비행 속도, 전투 반경, 폭탄 탑재량, 스텔스 성능 등 뭐 그냥 모든 면에서 다 앞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공군의 B-21은 아직 다 개발되지도 않았고 스펙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인데 벌써 이런 평가를 내린다니 넌센스라고 봐야겠죠. 아직 나오지도 않은 타국의 폭격기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뭘 근거로 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기는 합니다. 게다가 공개된 플라잉 드래곤2 스텔스 무인 폭격기의 사진이라는 것이 기체의 크기를 추정할 수 없도록 배경을 흐려놓았고 기수와 에어 인테이크 부분도 대놓고 볼 수 없도록 뭉개놓았다는 것을 볼 때 이게 전략 무기라서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실제 성능이 엉망이라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헷갈리는데요. 중국의 말에 의하면 플라잉 드래곤 2는 괌은 물론이고 미군의 하와이 기지까지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 국방부가 지난 8월 보고서에서 플라잉 드래곤 2의 비행거리를 미군의 괌 기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8,500km로 전망했지만 다른 군사 전문가들은 하와이까지 공격할 수 있는 12,000km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중국의 군사 전문가는 중국의 스텔스 폭격기들은 3대 핵전력 구축의 일환으로 미국의 영토까지 도달하도록 설계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개발 중인 유인 스텔스 전략 폭격기 H-20은 최대 이륙 중량 200톤, 최대 적재 중량 45톤, 스텔스 공대지 순항 미사일 혹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4대를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뭐 좋습니다. 그들의 유무인 스텔스 폭격기가 진짜로 B2나 B-11을 능가할지는 의문이지만 뛰어난 스텔스 성능을 가졌다고 치고 그럼 우리는 이에 어떻게 대응할 방법을 내놓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신개념 카운터 스텔스 전략. 지난 4월 5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양자역학적 원리를 이용한 자성체 기반의 양자주파수 변환 기술을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즉 양자 레이더를 통해서 스텔스기처럼 레이더 반사 면적이 극도로 낮은 물체마저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의 레이더가 전자기파를 적기에게 쏘아보내고 적기가 전자기파를 반사하면 이를 돌려받아 정보를 분석하지만 양자 레이더는 다릅니다. 양자 레이더는 얽힌 양자 상태를 이용해 적목표물을 탐지하는 새로운 방식의 레이더인데요. 이번 연구에서 국방과학연구소는 높은 주파수 테라헤르츠 단위의 전자기파인 광파와 낮은 주파수 기가헤르츠 단위의 마이크로파 간 주파수를 상호 변환할 수 있는 기술을 획득했다고 하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이 기술이 미래 양자 레이더의 마이크로파 활용 기반을 마련해 장거리 탐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 평가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상온의 환경에서는 물론 섭씨 영하 273도 이하의 극저온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어 특히 눈에 띄는데요. 이에 관한 연구가 성공했다는 것은 양자 레이더의 원천 기술 개발에 있어 중요한 첫걸음을 뗐다는데 이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물론 이 같은 연구는 아직 상용화 단계까지 많은 연구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좀 더 빨리 상용화할 수 있는 카운터 스텔스 탐지 장비 또한 국내에서 개발한 바 있는데요. 지난해 2021년 4월 27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방위사업청 주관 국방 핵심 기술 과제를 통해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저피탐 항체 탐지용 고출력 고감도 표적 탐지 기술을 국내 독자 개발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연구되어 왔던 VHF밴드, UHF밴드 전파 레이더와 각종 레이더, IRST 장비 등을 이용한 방법과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적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감시 정찰 수단을 총동원해야 하기에 많은 노력과 비용을 수반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훨씬 간단한 방식으로 적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니 기대해보게 됩니다. 스텔스 전투기들은 적의 레이더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스텔스 형상 설계를 통해 1차로 적의 레이더에서 날아오는 전파를 엉뚱한 방향으로 튕겨내고 분산시키며 2차로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는 물질인 램을 기체에 입혀 레이더 전파를 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기 위해 레이더의 출력을 높여 전자파 신호를 파악하고 수신 감도를 최고로 높여 잡음 속에 섞여있는 세밀한 표적 신호를 잡아내야 했다고 하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다양한 운용 환경을 감안한 디지털 레이더 체계 설계 기술과 능동 이상 배열 방식을 이용한 고출력, 고감도 하드웨어 기술과 함께 미세한 신호를 잡아내는 고성능, 고속 소프트웨어 기술을 바탕으로 첨단 레이더 기술을 개발해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은 한반도의 주변국 전투기들을 감찰하는 광역 감시 레이더 기반 기술로 활용된다고 하는데요. 향후 지능형 레이더 신호 처리 기술, 극초음속, 고기동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미래형 레이더 등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번에 개발된 레이더 기술을 가리켜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되었기에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성능 개량이 용이하다고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까지 가능하기에 큰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기술이 상용화되는 데 성공해 구체적인 스텔스 전투기 탐지용 레이더가 개발되어 실전 배치되기까지는 아직 몇 년간의 추가 연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저피탐 항체 탐지용 고출력, 고감도 표적 탐지 기술 또한 기본적으로 레이더를 활용하는 탐지 장비이기에 지상이나 수상에 배치될 경우 여전히 40km 밖 지평선, 수평선 너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고도로 날아오는 적 스텔스기는 탐지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완전한 국산 카운터 스텔스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가 개발한 자성체 기반의 양자 주파수 변환 기술, 저피탐 항체 탐지용 고출력 고감도 표적 탐지 기술 등이 상용화에 성공하고 이런 고도의 탐지 장비를 공중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항공기의 전력 발생 시 사이트 매출력을 크게 끌어올리는 등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는 다른 분야에서의 연구 노력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22 풍동시험에서 공개된 현재와 같은 형상으로 완성될 경우 결국 세계 최강의 스텔스기인 B2 폭격기만큼의 스텔스 성능은 내기 힘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 만큼 우리 한국도 자체 카운터 스텔스 전략을 완성시킬 경우 충분히 중국의 H20을 탐지해 격추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 예상해보는데요. 일찌감치 카운터 스텔스 탐지 장비를 개발하기 시작했던 한국의 노력이 미래 전장에서 신의 한 수로 작용해 주변국의 위협을 충분히 격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